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또 이 기부 방법을 오늘도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과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또 설교가 로마서 9장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항상 이 문제로 또 저희가 스트러글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크 장로님 나오셔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장 읽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과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 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냐 하리니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같이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또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오늘 리트리트를 또 떠났습니다. 인디아나무로 이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런 같은 방식으로 저희도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오늘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예, 또 제 손자 레온을 아시죠? 예, 지금 2살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뭘 익으려고 하면 엄마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오직 그를 위한 것입니다. 음식은 그를 위한 것입니다. 엄마가 좀 누우면 엄마 자지 말아요. 자지 마. 엄마는 일어나서 항상 레온이랑 놀아줘야 합니다. 엄마가 일하려고 옷을 입으면 엄마 일하지. 엄마 외투 입지만 엄마는 나를 위해서 집에 있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레오는 엄마가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엄마를 자신의 상자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온통 그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레온의 엄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경험과 지식 및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살짜리 레온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할까요? 리온과 그의 엄마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극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 바울은 6절에서 13절 지난주 설교에서 족장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서 애굽에서의 탈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29절에서에는 19절에서 29절은 예언적인 경고나 포로 또 남은 자의 귀환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도 WSBN 콜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파트 1입니다. 굉장히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코스를 사인업을 리소스센터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랑 리소스센터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교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반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나 그룹을 주권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9장은 감정과 친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족이나 출생이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닌 그분의 신성한 뜻에 근거하여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바울의 독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선악을 고려하지 않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너무 자의적이고 무작위적이며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그 생각을 거부합니다. 결코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이 질문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독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을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로마서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 인용에 대답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인용문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지 3개월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저지른 일을 보고 너무 큰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쓰신 그 판을 깨뜨립니다. 모세는 이것이 911의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를 합니다. 계속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정의를 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다 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은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중에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벼를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절 6절에서 7절입니다. 예,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되 또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의 자비입니다. 예, 오늘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심판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그분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자비에 근거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 심지어 우리의 가장 진지하고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운 뜻에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택받습니다. 두 번째,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 최선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무조건적입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인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여 논쟁을 계속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인용 구절 뒤에 숨겨진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바로는 영광을 보이셨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자신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완악함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인용은 일곱 번째 재앙의 순간부터 취합니다. 바로가 계속 자신을 완악하게 한 후 여섯 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는 계속 자신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레온 모리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여기나 다른 곳이나 먼저 자신을 완악하게 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를 그의 반역에 내버려 두는 사법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의 반역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타락과 또 그 결과를 그들에게 넘겨주신 로마서 1장과 유사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세 번째,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풀이한 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것은 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F.F. 브루스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감히 바라지 못할 만큼 훨씬 더 크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는 이것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바로가 완악해진 다른 이유를 아마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바로가 단순히 그 시대의 부산물이나 또 부당한 제도의 희생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바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보이고 소속되고 믿으라 라는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들리죠? 그것은 우리 시대의 복음의 표현인 포용을 말합니다. 포용. 우리 공동체로 오세요. 당신은 바로 소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소속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세요. 모든 사람을 환영할 뿐 아니라 모든 영성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 비전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라, 믿으라, 속하라입니다. 주 여호와를 보십시오. 경외와 숭배로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족으로 환영받으십시오. 우리가 보이고 소속되고 믿어라. 이것은 우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초이며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문화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한 그 교회가 로마서 9장을 설교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의 독자들이 그에게 던진 다음 질문을 좋아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자비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반역까지도 사용하신다면 누가 어떤 일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뜻에 저항할 수 있는 위치에 앉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로마서 20장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술 작품이 예술가에게 말대꾸를 합니까?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합니까? 당신은 창조주에게 반문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구약 구절인 이사야 29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문맥에서 이스라엘은 창조주와 다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역할을 바꾸려고 합니다. 즉 본인들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토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통이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의 논중에서 바울은 어려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자들,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은 좋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대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흙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작품이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자유하십니다. 세 번째 요점이죠. 아마도 여기에 또 다른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생명체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해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어떤 분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 손자 레온처럼 하나님께 언제 외투를 입어야 하는지, 언제 또 먹어야 하는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알려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을 수 있는 세상을 정말로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일하셔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자에 하나님을 넣어야 합니까? 우리 틀에 하나님을 맞춰야 합니까? 올해 초에 제 장모님이 제 처제와 또 6개월 동안 사신 후에 다시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불안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장모님의 치매가 진행되어 있었고 또 완전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이미 4년간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우리는 얼마 동안 또 함께 있어야 할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프레이저 헬스에서 우리 장모님은 완전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그 치매가 그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다른 친척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떨까? 또 브라질에 사는 처맘과 사는 것은 어떨까? 아버츠포드에 있는 그루폼에 사는 것은 어떨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근데 2주 전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린 빌리지에서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우리는 전화 통화를 했던 상황이나 통화 시간이나 그 결정을 둘러싼 가족의 연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너무나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저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알맞은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로우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맞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가장 우리 장모님의 두려움은 요양원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부인 주디가 그녀를 쇼핑맘에 엄마 쇼핑몰에 같이 가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 여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통치할 수 없으면 저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유로우십니다. 바울은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 매우 긴 질문을 계속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굉장히 긴 퀘스천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여 자신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구절은 바울이 진노의 그릇인 바로에 대해 말한 17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이방에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배경으로 더욱 밝게 드러나고 빛이 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 속에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그것이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도 어제 굉장히 아름다운 날이었죠. 아니라고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제 같은 날을 항상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예, 25도였습니다. 어저께. 너무나도 따뜻하고 그래도 너무나도 부드러운 그 바람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축축하고 비가 오는 어두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글로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또 춥고 길고 혹독한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어제 같은 봄의 따스함,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굉장히 더 하나님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합니다. 여기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자비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신 분으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누구도 멸하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것으로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해리슨과 하그너라는 학자가 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파멸을 위한 준비는 지식과 양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악화시키는 인간의 일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위한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새벽 3시였고 저는 아직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3시에 깨우셔서 제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집에 없는 것을 아시고 제가 또 사고를 당한 줄 알고 차를 타고 일본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찾을 수 없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옷을 들고 돌아온 탕자를 맞으러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오직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는 몰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1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죠. 하나님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저는 그날 저녁에 그날 이후로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내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이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완악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존 스터트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을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어떤 이들을 파멸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도록 용납하시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수수께끼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심판에 있어서의 인내와 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있어서의 그분의 영광과 자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로마의 가정교회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같은 목적으로 즉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진노의 그릇 즉 믿지 않는 유대인을 참으시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세를 사용하여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세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학적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편이 여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급진적인 재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모두 자비의 그릇입니까?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포함되더라도 그들은 소수여야 합니다. 대다수는 분명히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 상자 안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유대인 독자들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신가? 라고 다시 물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 호세아를 인용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간음을 애통해 했던 예언서로 갑니다. 호세아 메시지는 그들은 다른 신들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상황을 반전시키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황을 뒤집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아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호세아를 인용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호세아서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적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죽은 우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운명의 역정입니까? 27절, 29절에서 바울은 유대인 남은 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가 영적 간음을 범한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해 있습니다. 그 남유다는 오직 소수의 생존자만 남았습니다. 이사야서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남은 자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로지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진멸되어 마땅하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일부는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전부 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인해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민족 새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 축복은 많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현실을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구원의 목적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시고 목적이 있으시며 자유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성품 안에서 일관되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과 지혜와 능력 덕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완전히 통치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즉 자비를 베풀고 소망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또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6살에 저는 소망 없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17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속하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저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존 스토트가 또 얘기합니다. 많은 신비가 선택의 교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또 신학자들이 그것을 퍼즐 또 수수께끼 또는 느슨한 결말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체계화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깔끔한 교리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를 허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유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스릴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예, 오늘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퀘스천은 질문은 이제 저희가 스크린에 띄워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나오셔서 또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기도를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크린 오늘 묵상과 기도 시간 이후에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 저는 또 찬양 뒤에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은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